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 중남부 대도시 시카고에서 한 건강 관련 학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수영 국가대표 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연사로 나섰는데요. 이 건강학회는 정신질환과 행동장애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되는 행사였는데요. 수영선수가 이 학회에 나와서 뭘 했을까요? 네, 자신이 알았던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개해서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펠프스 선수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출전을 시작해서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통산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던 올림픽 사상 개인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금메달 뒤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음주, 마약, 자살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펠프스 선수의 이야기는 지난해 한 매체에 나와서 털어놨던 얘기였는데요. 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난 후 자신의 삶이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워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를 둔 가족들로부터 받은 공감의 편지와 지지가 금메달 획득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했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금메달의 감격보다 더한 기쁨.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비유가 나왔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 펠프스 선수의 경험담을 들은 미국인들은 우울증에서 치료된 자신이 이전보다 10배나 강해졌다는 이 선수의 얘기에 정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면서 이 선수가 앞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힘과 용기를 주길 바랬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기자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욘세가 부릅니다. Dangerously in Love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뷰티 마크. 매끄럽고 잡티 하나 없는 고운 피부를 한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는 각종 여성용품 광고를 이제는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CVS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뾰루지에 주름살도 조금 있는 실제 모델의 모습, 있는 그대로로 싣겠다라고 약국 체인 회사가 선언했는데요. 미용 상품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 이미지에 포토샵 등 보정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지난 15일 나온 CVS의 성명에는 매장과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가는 미용 광고 사진에 큰 보정을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모델의 몸매와 비율, 피부, 눈동자 색깔, 주름살 등을 디지털로 고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젊은 여성들에게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CVS는 이미지가 보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CVS 뷰티 마크라는 워터 마크를 개발해서 올해부터 나오는 모든 CVS 광고 사진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CVS 체인점의 모든 미용 코너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약국 담당 사장인 헬레나 폴크스는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와 나쁜 건강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면서 특히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VS는 지난 2014년 담배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지난해엔 오는 2019년 말까지 600개 미용 제품에서 특정 화학 성분을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민 건강에 책임감을 느낀 한 기업의 이런 행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성 있는 이 회사의 선행이 아닌 선행에 미국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밤새 혜택.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감축되면서 미국 내 기업들의 실적이 뚝 떨어지고 금융가에서는 세금 폭탄을 맞는 등 당장에는 목돈이 푹 빠지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나 통신회사 AT&T, 금융회사 JP모건 같은 기업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 언론들은 35%에 달하는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피해 애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애플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외 현금을 송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연말 미 의회가 논란 끝에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애플의 해외 현금 송환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미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전에 서명한 세법 개정안은 해외 보유 현금을 송환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율을 15.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법인세율도 기존 35%에서 21%로 낮아졌습니다. CNBC 방송은 애플이 낼 거라고 밝힌 추정 세금 380억 달러는 15.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송환액이 2,450억 달러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대부분을 송환하겠다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발표문에서 현재 미 전역에 8만 4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5년 동안 직접 고용 인력을 2만 명 늘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지난 16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하려면 유언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장례식 절차까지 가족과 미리 상의하라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7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북한 스스로 촉발시킬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군사적 상황은 북한의 좋은 결과가 아닐 것이라는 것도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 공군이 잇따라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괌에 배치한 데는 북한 정권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직 미 공군 장성에 밝혔습니다. 공군 중장으로 예편한 데이비드 뎁툴라 전 미 공군 수석 부참모장은 장거리 타격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략 폭격기가 북한의 방공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일자 보도입니다. 남북한이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늘 그랬듯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또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제한전이 아닌 전면적 침공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타미 더거스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선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군사 옵션보다는 억제력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대화로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미 공군이 최근에 잇따라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다는 내용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데이비드 뎁툴라 전 미 공군 수석 부참모장을 저희 VOA 기자 김영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관련 좀 깊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 공군이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다.
네.
뭐 이에 대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공군 중장이 밝혔는데요.
네.
일단은 전략 폭격기가 뭐고
예.
여기에 등장하는 폭격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예. 이제 흔히들 장거리 전략 폭격기라고 말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먼 거리를 아주 빠른 시간에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군용기, 그러니까 전투기를 말합니다.
네.
근데 폭격기는 말 그대로 이제 많은 폭탄을 이제 투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이제 3대 전략 폭격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B1, B2, 그리고 B-52 이렇게 석 대를 이제 흔히들 말하는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데요.
네.
괌에서 한반도까지 이 B-1의 경우는 2시간이면 날아가서 원하는 것을 쉽게 폭격하고 올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배치된 것으로 알진 B-2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적의 탄탄한 방공망을 쉽게 뚫고 들어가서 이 지하 깊숙한 곳까지 그 벙커까지도 폭격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네. 전략 자산들은요, 한번 지정되면 외국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들이 많이 이제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략 자산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폭격기뿐만 아니라 F-22 같은 그런 전투기 같은 경우는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네.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또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성능 좀 구체적인 성능.
그러니까 B-2가 석대
네.
그리고 이거 요원들이 200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B-52는 6대 그리고 300명의 요원들 병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B2는 가오리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잘 빠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매끄럽게
네.
정말 삼각형 위에서 보면 삼각형
화살표 모양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그 위력적인 이제 그 자태도 위력적입니다만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 폭격기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그 스텔스 기능이 아주 정교하게 장착돼 있어서
네.
적의 방어망까지 아주 쉽게 뚫고 가서 원하는 표적을 아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억제 수단이라고 꼽히고 있죠.
네.
이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몇백억쯤 되지 않을까요?
1998년 기준으로 한 대 11억 달러입니다.
11억 달러요?
예, 예. 네. 미 공군은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B2 스피릿은 18톤에 달하는 다양한 무기를 그 탑재할 수가 있고요.
네.
중간에 급이 없이 초음속으로 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B-52는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된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죠.
네.
1957년에 첫선을 보였으니까
네.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A, B, C, D, E, F, G, H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폭탄들을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도 위력적인 그 폭격기로 알려져 있고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2발, 정밀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최대 6,400km를 날아가서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괌에 배치됐다는 얘긴데요.
예.
네.
그 이제 배치라는 표현보다는 순환 배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치하면 뭔가 새롭게 배치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뭔가 또 장기간 배치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또 영구적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네.
미군은 지난 2004년부터 이런 그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배치 기간은 이제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짧게는 3개월, 또 6개월 이 정도로 배치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 편대들이 이제 부대마다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죠.
네, 이 데이비드 뎁툴라 공군 중장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2004년도에
네.
이 폭격기 지속 배치 안을 세웠던 인물이다. 본인이 적격자다. 인터뷰
예,
적격자다라는
예.
말이 이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데
네.
일단 그 대답부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Well, you're talking to the right guy because as a major general in 2004 and the director
네.
그러니까 지난 2004년 전에 그 이전에는 그 미 전략 폭격기를 이렇게 순환 배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폭격기를 보내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지난 2004년부터는 아시아에서의 그 미군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 북한이 그런 핵무기 개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자
네.
미군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괌에다가 전략 폭격기를 이제 순환 배치하기로 결정한 거죠. 공식적인 이름은 CBP라고 있어요.
네.
폭격기 지속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B-52 폭격기를 순환 배치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3대 전략 폭격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 말씀드렸던 이 뎁툴라 전 중장 공식 명칭은 이제 미 공군 수석 부참모 차장이었고 당시에는 미 공군 소장이었습니다. 태평양 공군 사령부에서 이 그 폭격기 지속 배치를 실질적으로 어떤 설계한 그런 준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인터뷰를 하신 배경이 말이죠.
네네.
이 전략 폭격기 배치가 순환 배치라고는 하지만 시점상
네.
예민한 시기인데 그거
그렇죠.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 공군은 솔직히 좀 공식적인 그 성명에서는
네.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번 배치는 이제 그 지역에 관한 그 억제력 강화 차원이다 이렇게 좀 통상적인 얘기를 했죠.
네.
뭐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든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주는 경고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늘 해오던 일의 일환이긴 하지만.
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그렇게
예를...
받아들여야 하는
네네.
근거나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말하는 북한의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그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는 표현도
네.
한 전문가는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그 평창 그 겨울 올림픽 관련해서
네.
오랜만에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남북 관계 네.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것이 캐럿이라고 그러니까 당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어떤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그렇다고 이 대화가 언제나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과거를 보면은 북한이 언제든지 그 변덕이 심해서 북한 정권이 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뒤집고 도발하고 이러는 경우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한다고 해서 대북 억제력이라든가 군사력 준비 태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 만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잠재적인 어떤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채찍이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전략 폭격기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배치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나쁜 행동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지척에 있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언제든지 북한 정권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던 뎁톨라 전 공군 중장 역시 그런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네. 미한 군사 훈련도 연기한 마당인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의 여러 뭐 진보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가 좀 오랜만에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략 폭격기들을 배치하는 게 무슨 다른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북한 정권의 그런 험악한 수사나 그런 협박에 더 걱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ll, that's silly. Because once again, the bomber rotations to Guam have been continuous now for 14 years. What they need to worry about is the aggressive rhetoric of Kim Jong-un. And this is an individual who only understands
power. 왜냐하면 북한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준비 태세를 낮췄다가 북한이 갑자기 변덕스럽게 바꿔서
네.
도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예전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처럼 오히려 그 한미 동맹이 와해되거나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화는 대화대로 가되 그런 군사력 준비 태세라든가 북한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할 것에 대응한 준비 태세는 계속해서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런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해왔던 힘을 바탕으로 외교를 추진한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틸러슨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과 2+2 이제 전략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그리고
네.
중국의 그 카운터파트들 그러니까 대응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틸러슨 장관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죠. 당신과 내가 대화의 외교적 그런 접근에 실패한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과 중국의 인민해방군 수장이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이 싸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외교가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성공을 하려면 이런 탄탄한 군사적인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이고 대북 정책에서 그 최대의 압박을 하면서도 군사력 준비 태세, 그러니까 대응 옵션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바로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 폭격기 순환 배치,
예.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대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메시지가 북한에 어떻게 먹힐까요?
지금 전문가들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요. 전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당장 대화 분위기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대화할 그런 낌새조차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갑자기 남북 대화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또 도발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최대의 압박과 군사적인 억제가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고위 관리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틸러슨 전 장관도 이런 점을 상당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북한이 평화적으로 정말 말과 행동이 여태까지 달랐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당신들이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이제 비핵화의 길로 나서는 것이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정권 유지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네.
협상장에 나오길 바란다는 게 미 정부의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미 공군이 최근에 이 순환 배치로 전략 폭격기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는데요. 기존에 원래 있던 계획을 순환 배치한 것이지만 분명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걸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남북 대화 국면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북한의 어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러브 스토리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앞두고 영어 연수를 시작합니다. 연수 뒤에는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지난 1946년 풀브라이트 미 상원의원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우수한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에서만 약 6,500여 명의 장학생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탈북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미국과 한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고 남북하나재단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정부기관인데요. 지난해 2월에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학생 선발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미교육위원단 심재옥 단장은 BOA에 탈북 학생들에게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부터 배워서 영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를 더 집중적으로 대학원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3개월, 6개월, 8개월까지 어느 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영어로 공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됐다 그럴 때에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통 교육받은 우리 저 대한민국의 청년들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풀브라이트에 진입하기 전 단계로 프리 아카데미 과정을 만들어서 탈북 학생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위한 영어 연수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두 기관은 미국 대학원 유학을 희망하는 5명의 탈북 학생들을 선발했는데요. 이들은 각기 다른 미국 대학교에서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이번 달부터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연수를 시작하는 20대 탈북자 스티브 최 씨의 목표는 명문 하버드대학 경영학 석사학위입니다. 1990년대 말에 탈북한 최 씨는 2년 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딸을 둔 가장인데요. 한국 서강대학교에서 경영과 중국어를 배웠고 오래전부터 미국 유학을 꿈꿨습니다.
그 MBA를 가고 싶어서 막연하게 원래 준비를 해왔었어요. 미국 아니면 중국 둘 중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원래는 중국의 그 칭화대나 아니면 한국의 그 서울대 글로벌 MBA를 합격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뭐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을 경험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많았었어요. 그런 게 이제 있고 근데 이제 그 풀브라이트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 씨에게는 이번 미국 방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미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 카슴이 마련한 탈북자 리더십 연수 경험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당시의 경험이 미국 유학의 꿈을 키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UN 세계은행 이런 데 방문을 해가지고 그 성공한 리더 또는 아니면 그 실무자님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논프로핏 그 단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아니면 북한 경제에 대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뭐 한국처럼 이제 남북한이 바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아니다. 3자의 입장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신부자 분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미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 관심을,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북한 인권이라든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분이 되게 그, 한마디를 하셨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이제 좀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아,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뭐,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 나라가 왜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었어요.
최 씨는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어 능력을 활용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소규모, 벤처 회사들의 경영 자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탈북자 영어 말하기 대회 1등 수상, 그리고 매일 30분씩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 전문 자료 등을 지난 3년 동안 거르지 않는 등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최 씨는 큰 꿈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북한의 국제적인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 글로벌 기업을 창업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명확합니다. 그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또 자본주의를 경험하다 보니까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미국은 보면은 되게 기업가 정신을 갖춘 그런 사업가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물론 비즈니스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개척 정신을 갖추고 또 기업과 정신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유닛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사업을 잘 키워내서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미국의 경제를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결국 북한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기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게 딱 나오면 정말 전쟁 같은 곳인데 북한은 뭐 관련된 어떤 그런 준비를 해온 것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봤자 중국이랑 가끔 몰래 하는 비즈니스 이게 전부인데 결국 통일된다는 거는 북한도 이제 시장을 오픈하고 또 오픈한다는 얘기는 북한 내에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싸워야 되고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영향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 우왕좌왕하던 어떤 그런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출신 북한 탈북자 청년으로서 제가 미리 경험도 쌓고 지식을 쌓았고 또 사업 경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그런 북한 내에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촉매치가 되고 싶은 거죠. 네. 아주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스티브 초 씨는 이를 위해 미국 연수 기간 동안 영어 공부에 전념하는 동시에 벤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신생 회사들을 키우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1월 24일부터 7월까지 영어 연수를 마치고 대학원에 합격하면 미국에서 무료로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말 한국에 입국한 20대 여성 엘레나 씨는 해외 유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레나 씨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가 목표입니다. 엘레나 씨는 해외 유학 시절 미국인 교수들과의 소통, 미국 교환 학생들을 보면서 혼자 일찌감치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꼭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죠. 그리고 기술 방면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일단 다양한 문화랑 인종은 공존하고 있고 정말 새로운 경험,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꼭 미국이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학생으로서 인터넷을 접한 시점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는 엘레나 씨. 당시 유학생들에게 미국 유학은 1순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다 좋게 보죠. 미국이 일단은 유학하면은 전 발판이 된다는 거는 다 뭐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됐죠. 저희는 있는 곳에서 자기의 공부를 다 하고 서명을 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미국 유학이라니 꿈도 못 꿀 일이고 시도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다 몰래 진행된 겁니다.
가족과 함께 탈북한 엘레나 씨에게 풀브라이트 장학생 후보 선발은 미국 유학의 꿈 이상의 의미인데요.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인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뭘로 지원하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거는 금융이나 경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고 좀 여러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야 뭐든 잘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주변 분들께서 치료를 제때 못 받으셔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좀 있어요. 북한에서. 네. 가족들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서 좀 변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보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며 영어 공부를 했다는 엘레나 씨는 미국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특히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정말 국제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람과 가치 등을 들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엘레나 씨의 영어 연수는 오는 3월에 시작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미국 대학원 진학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유창한 영어로 밝혔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to go to United States, so I'm very excited. And I want to study hard. After that, I want to be a person who can change the world.
엘레나 씨는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스티브 씨 역시 자신의 포부를 영어로 밝혔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and investor and I want to contribute to the reunification of
생생 라디오 매거진 박영섭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니콜라스 비들 총재는 갑작스런 빚독촉으로 힘들어진 경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앤드류 잭슨 행정부에게 돌렸습니다.
극도의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사업가 단체가 백악관으로 잭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의회를 완력으로 움직이려 하다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들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속속 문을 닫았고요.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혁명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 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사업가들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아니라 니콜라스 비들 총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비들 총재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비오웨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경제난은 서서히 끝나갔고 은행과의 싸움에서 잭슨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해졌습니다. 비들 총재는 의원들의 지지를 잃어갔고 한 하원 의원은 은행에 대해 네 가지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합중국 은행이 새로운 인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 자금이 합중국 은행에 적립돼서도 안 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주 은행에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겪은 경제난의 이유가 뭔지 은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원 의원이 상정한 네 가지 결의안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은 텍사스 주 문제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한 뒤 미국은 텍사스를 사들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텍사스를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텍사스 매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멕시코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텍사스는 아주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했지만 비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사람들이 텍사스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1822년 스티븐 오스틴이 처음으로 텍사스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식민지 각 가정들은 넓은 대지와 목장을 쉽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멕시코가 내건 조건을 지켜야 했는데 로마 카톨릭을 믿어야 했고 멕시코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적은 돈으로 넓은 토지를 사기 위해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은 대부분 남부 테네시나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노예가 있었고요. 그 노예들을 텍사스로 데려왔습니다. 미국인들은 땅값이 싼 텍사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텍사스의 식민지 건설을 주도했던 스티븐 오스틴과 멕시코 정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는 오스틴에게 추방령을 내렸으나 오스틴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지역 식민지 지도자였던 오스틴은 일부 지지자들과 함께 나코그 도치스시를 장악했습니다. 오스틴은 텍사스의 독립을 주장하며 다른 미국인 식민지인들도 자신의 뜻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나코도치스란 이름은 없습니다. 나코도치스는 앞으로 프레도니아라고 부르겠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은 멕시코에 대항해서 텍사스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제 뜻을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텍사스가 독립되는 그날까지, 멕시코에게서 독립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스틴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오스틴의 뜻과 같이 할 거라는 믿음과는 반대로 오히려 일부는 멕시코와 힘을 모아서 오스틴의 반란을 저지했습니다. 오스틴의 반란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스티븐 오스틴은 텍사스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멕시코의 지도자들이 미국인들을 텍사스에 계속 살게 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국경 지역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미국과의 국경 지역을 시찰해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쪽을 돌아본 결과 이 지역은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미국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쪽의 어떤 마을은 멕시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미국인들에 비해 극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가톨릭을 믿고 멕시코 전통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식민지 건설을 허용했지만 미국인들은 우리를 완전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결코 멕시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믿지도 않고 스페인 말을 쓰지도 않고 멕시코 전통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텍사스의 현실을 파악하고 돌아온 이 관리는 이런 상황은 자칫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하루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텍사스를 점령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멕시코 전체를 혁명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텍사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와 우호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이 협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맺어졌습니다.
1833년 4월 텍사스에 사는 미국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의 지도자인 산타나 장군에게 여러 건의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호소문에는 텍사스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세금을 없애달라는 것과 미국에서 건너오는 새 거주자들의 이주를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텍사스를 멕시코에서 분리시켜달라며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산타나 장군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죠. 크리스 브라운이 부릅니다. I love her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